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기를 소망하시는 것 너무 감사드려요. 특별히 이 매기 성경 강해가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신앙적 욕구에 크게 부응하기를 원하고요.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10장으로 모시겠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할 때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셨는지,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만큼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인 것을 우리가 그런 말씀들 또 예수님의 분위기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리고 10장에서 또 하나의 비유가 다른 무엇보다도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뭐가 영생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라고 하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제 어떤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세 번째 내용인데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눔으로써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11장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소개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 촌은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베다니 마을이었지 않느냐. 뭐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또 오빠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었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39절로 42절을 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요한복음 12장의 모습과 병행을 이루는 것인데요. 거기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 본문에서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바쁜 자신을 내버려 두고 혼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생이 원망스러웠겠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소해 줄 이 세상의 빵보다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샘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아마도 이 성경 저자들은 독자들에게 증거하려고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의 실수는 오늘날도 우리가 종종 범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교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외형적인 요소에 마음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분주해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온전케 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이 뭔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에 비추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 이것이 마리아와 마르다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10장을 마치고 1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11장에 언급된 예수님의 활동은 크게 다음 또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로 기도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뭔가 교훈해 주셨고, 둘째로는 한 벙어리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 세대에 요나의 기적 그것밖에 제시할 것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나의 기적이 뭔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때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세 번째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감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 같은 그들의 태도는 자신들이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복된 자의 삶과 그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려는 화를 선고받은 자들의 삶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며 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장 1절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복음서 안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마 이곳이 유일한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보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아마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하죠. 당시 어떤 종교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일은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랍비들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준 일이 있었고, 또한 일반 유대인들도 정시에 일정한 형태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가 기도문을 이렇게 해달라, 뭐 이건 뭐 아주 그 상식적인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2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 그러나 본절의 영혼불변의 기도형으로 생각해서 마치 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요한도 그렇고 다른 선생도 그렇고 랍비들도 그렇고 웬만한 사람들도 제자들에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외우게 하고 늘상 하게 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마치 그것을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의 본질이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요대로 해라 이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담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과 그 기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하나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해야만 예배가 되고, 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처음엔 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끝날 때는 주기도문으로. 그런데 어느 분이 반대로 한 거예요. 주기도문을 먼저 예배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 사도신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옛날 말인데 진짜 뭐 속되게 표현해서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왜 반대로 했습니까? 주기도문은 늘상 끝날 때 하는 건데 왜 예배 시작 처음에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마도 그 목사님은 이러한 기도를 너무 있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었지 않는가 나름대로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 좋겠고, 우선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다정하고 친밀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 호칭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롭게 갖게 되는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뜻합니다. 결국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것은 하나의 기원이자 경외심에서 기인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이 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종말론적 성취를 대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통치의 종식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이 나라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이미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도 성도들이 단지 미래에 성취될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개인과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또한 실제로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는 간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11장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3절을 볼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양식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인 양식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뭐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뭐 필수 불가결한 요소 아니겠어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품이죠. 이것을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 교훈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라는 말과 계속적 현재라는 측면에 사용된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되는데,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간구는 날마다 계속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즉 이 말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다, 그것이 충족되면 곧 잊어버리고 많은 타성에 빠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4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성도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에게 당신의 한량없는 자비의 손길을 펼치시고 또 용서의 기회를 이제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죄 용서가 우리의 공로인 것이 아니죠.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유혹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유혹은 죄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도를 미혹해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과는 그 출발부터가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사단의 시험에 빠질 만한 빈틈이 보이지 않게끔 우리가 항상 경성해야 될 거라고요. 설령 사단의 유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되새겨 볼 수 있다고 봅니다. 5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11장이에요. 5절로 8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비롯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본문의 비유는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본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9절로 13절 말씀을 포함한 전체 맥락에서 이해해야만 하는데요. 그렇게 볼 때 본 비유의 의미는 인간의 경우도 뭐 사람들의 경우도 강청하면 마지 못해서라도 요청에 응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11장 9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기도의 원리는 세 가지라고 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에 대한 인식 속에서 겸손히 청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구하는 일에 행함을 더한 것입니다. 또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하는 일에 행함과 인내를 더한 것입니다. 이 속에는 바른 기도의 자세가 모두 들어있다고 봅니다. 즉 겸손과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뢰와 계속적인 기도의 노력 등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원리 속에는 응답받지 못하는 요소들인 불순종, 의심, 행함이 없는 것, 무관심, 또 뭐가 있을까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아주 완악한 것, 방종한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10절로 가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본절은 앞에 말씀에 대해 재차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끈기와 인내보다는 하나님께서 필히 응답해 주신다는 절대 신뢰와 또 구한 것은 틀림없이 받는다 이런 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까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번 더 보죠.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묘사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내면에는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올바른 태도로 간구하는 그 성도들의 그 간구에 더 많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자상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거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누가가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마태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아마도 누가의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상한 하나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영역을 우리 중심에서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차원을 높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